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초선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네, 오늘은 흥미로운 질문으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두 분 잘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기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두 갈래의 선로가 보입니다. 그런데 한쪽 선로에 다섯 명의 사람이 묶여 있고 또 다른 쪽 선로에는 한 명이 묶여 있습니다. 당신이 운전하는 기차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다섯 명이 죽게 되고 기차의 방향을 바꾸면 한 명이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두 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네, 참 난처한 상황이네요. 생명이 걸린 중요한 일이니 안타깝지만 한 명을 희생해서 다섯 명을 살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저라면 운전대를 한 명 방향으로 틀어서 다섯 명을 살리는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잔인한 장면을 차마 못 볼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희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은 선택 아닐까요?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한 사람의 가치보다 다섯 사람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다섯 명은 흉악한 연쇄살인범이고 다른 쪽에 묶여있던 한 명이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단순히 사람의 숫자로 가치를 판단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가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네요.
만약 묶여있던 한 명이 내 가족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런 선택을 했다면 평생 후회하면서 고통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 곤란한 선택의 상황이 나에게 오지 않기를 바라야겠네요.
이런 곤란한 질문을 한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비슷한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범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을 하죠. 피할 수 없는 것 같은 두 가지의 선택지를 주면서 더 큰 죄악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작은 죄라도 선택하는 게 낫다고 몰아갑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최선, 그 다음으로 나은 선택을 차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비교적 나쁜 선택을 차악, 그리고 가장 나쁜 선택을 최악이라고 한다면 최악의 상황을 던져놓고 차악을 고르도록 유도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아까 기찻길을 선택하는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선 것 아닌가요? 급하니까 당장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차악이라도 골라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굳이 개입해서 한 명을 죽이는 일을 선택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큰 재앙이 일어나서 여러 사람이 죽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의미 없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양이라도 악을 선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작은 악이라도 선택하도록 유혹하는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리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하면서 죄를 합리화하곤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습관이 들기 시작하면 더 큰 죄도 그냥 용인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은 선을 추구하다가 고난을 받더라도 악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내가 죄를 범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건 당연한 결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려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네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고통받으셨잖아요.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으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으시고 고난과 위협을 당할 때도 악으로 대갚지 않으셨고요.
악한 선택을 피한다는 것은 때때로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뇌물을 주거나 거짓말을 하면 일을 아주 쉽게 처리할 수도 있죠. 올바르고 정직한 방법으로 살아갈 때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네, 사탄이 예수님에게 세 가지 제안을 하면서 유혹한 적도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도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짝 악한 방법을 사용하자는 요구였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말씀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2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음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분명한 죄를 차선의 방법인 것처럼 제안합니다. 먼저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도 좋다면서 유혹하는 거죠.
만약 제가 40일 동안 물만 마셨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했을 것 같아요.
저도요. 그래서 사탄이 참 교활하다는 걸 알 것 같아요. 배고프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도록 유도하는 거잖아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탐욕에 빠지는 신자들이 있잖아요.
두 번째 제안도 함정을 파놓고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실 거라고 말하죠.
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유명하고 화려한 기적들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유혹에 빠질 것 같아요. 자기의 영향력을 과시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화려하고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을 숨겨놓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도 포장하게 만드는 방법 같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여줘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탄의 마지막 제안은 더욱 노골적입니다. 일단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으니 이 세상의 통치권은 인간에게서 사탄의 세력에게로 넘어간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사탄에게 절하면 온 세상의 권세를 넘겨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선택지를 주고 그 안에서만 정할 수 있었던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것이군요. 온 세상이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사랑하는 상태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경배해서 얻을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건 결국 부질없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부와 명예나 권세는 결국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들에 마음을 잘 빼앗기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는 지름길, 고통 없는 방법, 기적으로 인정받는 쉬운 길처럼 말하는 사탄의 모든 유혹을 거절하셨던 거죠?
네, 잘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시험을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것을 본능적으로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통을 피하고자 작은 죄악을 허락하기 시작한다면 결과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게 되죠.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고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작은 죄를 선택하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악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만약 죄를 저지르는 것이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거라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고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공정하다고 할 수 없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나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회치 못하리라. 아멘.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익숙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죄를 합리화하려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최악과 차악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한다는 말과는 달리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지를 남겨놓으신다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귀신이나 악한 영과 한 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제물을 먹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악을 선택한 것이니까요.
잘 보셨습니다.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의 말이죠. 죄인 줄 알면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변명이고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뜻으로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고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오해하는 건 잘못된 생각인 거죠.
네, 맞습니다. 성경에는 죄를 범해서 고통받은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서 15절,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신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고차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존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존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존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거짓으로 고발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유능한 집사로 인정받아서 나름대로 권한이 있었지만 결국 노예의 신분인 거잖아요. 이런 요셉이 안주인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상 주인의 아내에게는 요셉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마주치는 선택의 순간도 요셉과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내가 감당해야 할 고통이 큰 상황에서는 선뜻 거절하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요셉도 못 이기는 척 주인의 아내의 요구를 들어줬다면 감옥에 가지 않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죄에 대해서 아주 작은 타협도 하지 않았죠. 아니, 작은 죄라고 느끼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네요. 주인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하지만 죄와 타협하지 않은 결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요셉은 우리가 보기에는 망한 것처럼 보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올바른 길로 잘 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인정받고 감옥 살림살이 전반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게 되었죠.
그럼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누명으로 감옥에 갇힌 것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안에서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기회도 얻게 되죠.
그렇네요. 만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상황이 이끄는 대로 죄를 선택했다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얻을 수도 없었고 애굽의 총리도 될 수 없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곤 하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선택지를 건네주면서 시간이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악한 것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 선택한 삶이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들을 구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망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 알 수 있네요. 죄악을 선택하면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악한 것을 선택할 상황과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악을 선택하지 않죠. 요셉의 마지막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 덕분에 굶어 죽지 않고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었던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자기를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애굽 총리의 자리에 오른 요셉에게는 너무도 쉬운 일이었죠.
네, 보통은 복수해서 원한을 풀잖아요. 나에게 피해를 주려는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려고 겁을 주기도 하지고요. 하지만 요셉은 끝까지 그런 악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용서하는 결정을 내렸네요.
이렇게 보니 요셉은 죄를 범하기 쉬운 여러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했네요. 고통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았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작은 죄를 선택하게 만드는 유혹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이 있다면 함께 나눠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죄를 저지르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서 죄를 합리화하려고 했던 것을 반성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다 보면 죄를 선택하지 않을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어렵지만 죄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더라도 죄를 범할 필요가 없고 억울해도 복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려워도 거짓말할 필요가 없고 내가 억울하게 미움을 받더라도 굳이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은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북조선 성도들이 큰 죄를 피하려고 작은 죄를 선택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변치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북조선 성도님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임윤슬, 김설입니다.
자매님들은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대해 알고 계시죠?
독일 나치에 의해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을 당했던 비극적인 수용소죠.
아, 저는 기회가 되어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숙소, 일터, 총살이 자행됐던 장소, 가스 고문실, 학살당한 분들의 유품 등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비극적인 역사를 잊지 않으려는 것이겠네요.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미에 독일 나치가 대량 학살의 증거를 없애려고 불을 질렀는데 소련군이 예상보다 빨리 도착해 수용소 건물 일부가 파괴되지 않고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곳은 지우고 싶고 잊고 싶은 역사의 흔적이겠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수용소 박물관으로 보존한 것이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947년 7월 폴란드 의회가 박물관으로 영구 보존하기로 결의했고 1979년 유네스코도 이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시대와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영구적인 유산으로 남기기로 결의한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비극적 인류 역사는 절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하기에 반드시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치 히틀러와 같은 사람은 역사 속에 얼마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 중요한 교육입니다. 소소한 것들은 때론 잊을 필요가 있지만 엄청난 일들을 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눌 마가복음 8장 말씀에서 제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지, 왜 그들이 그것을 잊었는지 궁금해지네요. 오늘 말씀도 잘 경청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이방 땅 데가볼리에 머물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무려 사흘 동안 사역하시는데 예비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라 대단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먹는 것조차 잊고 천국 복음에 귀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갈급함이 있었는지 짐작이 되네요.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이만한 갈급함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먹는 것이 부족하면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해서 부끄럽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방 땅인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려있던 청년을 고쳐주신 일 기억하실 겁니다. 이 고침받은 청년이 이후 자신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기먹고 말 더듬는 자도 고침받은 후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했습니다.
아픈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섬세한 배려가 잘 드러나는 치유 사건들이었죠. 치유받은 이 사람들을 통해 이토록 갈급한 영혼들이 준비된 것이군요.
하나님은 이처럼 변화된 자들을 통해 일하심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 증언하는 자가 되면 준비된 사람들이 있을 것을 믿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되겠습니다.
아멘. 사역이 끝나갈 무렵 예수님은 먹는 문제에 대해 제자들보다 더 신경을 쓰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사흘 동안 지속된 부흥 집회였으므로 먹을 것은 없었고 이제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멀리서 온 사람들은 가다가 기진할 것까지 예수님은 아주 세심히 신경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인자하고 세심하고 긍휼이 많으십니다. 사람들은 나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나만 괜찮으면 다 괜찮고 내가 배부르면 다 배부르고 내가 기분 좋으면 다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은 별로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때로 그런 모습일 때가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좀 아프네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더욱 집중할 것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하던 일도 하고 싶은 일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도 성장하게 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마르다는 음식 준비로 마음이 몹시 분주한 반면 마르다는 언니를 돕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어서 화가 난 마르다가 예수님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려 하소서 하며 불평을 쏟아내었지요.
맞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런한 조선 민족의 정서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하기보다 말씀 듣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다 말씀 듣는 것을 택하면 주방에서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하는 것과 말씀 듣는 것 중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시기가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얼마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입니다. 내 입장만 생각했지 예수님의 입장은 생각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 중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식사 준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시기를 잘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네요. 그 시기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훨씬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과는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8장 4절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얼마 전에 어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이런 말을 하네요.
너무나도 유사한 경험을 했음에도 제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저 현실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반응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질 문제, 질병 문제, 장래 문제, 사업과 직장 문제를 과거에도 숱하게 대면했던 문제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기억한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데도 까맣게 잊고 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별로 나아지지 않는 제자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그치고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기다리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을 때처럼 다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것을 파악해 가져오라 하셨고 떡 7개,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각각 축사하신 후 나누어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오병이어 때와 유사하게 4,000명이 배불리 먹었고 일곱 광주리가 남았네요. 차이는 청중의 규모와 남은 음식 광주리의 숫자이고요.
맞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장소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유대 땅에서 일어난 기적인 반면 칠병이어는 이방 땅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민족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땅에서 동일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군요. 우리는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듯이 한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질 때가 많은데 모두를 품은 넓은 큰 사랑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잘되는 가정은 사랑과 애정과 헌신이 남다릅니다. 잘되는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도들의 모습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찬양과 기도가 남다르고 섬김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러다 보니 성령의 역사가 계속될 뿐만 아니라 그 역사가 강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며칠 머무셨던 이방 땅 대가볼리가 그러했습니다. 배고픔을 잊은 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걸 사모했기에 예수님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사모려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급히 그곳을 떠나 다시 바다 건너편 유대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다 건너편 일뿐인데도 이곳의 분위기는 이방 땅 대가볼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유대 땅에 들어오자마자 예수님께 싸늘하고 적대적이고 불신앙적인 반응의 대표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맞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오게 하거나 여호수아처럼 전쟁 중에 해와 달을 머물게 하거나 사무엘처럼 내성과 비를 내려오게 하거나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한 것 같은 하늘로서 오는 어떤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면 믿어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드는 외적인 증거를 보여달라는 요구네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것을 알고 있고 실제 보기도 했잖아요.
그동안 지켜본 표적은 무엇이고 뭘 더 보여줘야 한단 말인지 모르겠네요. 말은 그럴싸하 하지만 흠잡고 시험하려는 것일 뿐 실제로는 믿으려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선택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인가 보다 중요한 선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 너머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은 신과 무관하게 사는 무신론자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신을 찾기만 하는 사람은 피곤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나 신을 믿는 사람은 도리에 맞고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말이네요. 삶의 체험 속에서 얻어진 지혜로 내린 결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생에서 얻은 결론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에서 얻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게 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알게 해주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어리석고 완악할 뿐만 아니라 심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러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표적 요구에 깊이 탄식하시며 표적 요구를 거부하셨습니다. 이때 이 세대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했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보고서도 반응하지 않는 건 단지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릴레이의 뭐 유대인들 더 나아가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 모두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세대를 바라보면서도 탄식하실까 우려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3절입니다.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지리적 이동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바리새인들과 이 세대를 위해 더는 사역하지는 않으시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에는 하나님도 일하지 않으신다는 두려운 말씀이군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세대의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없다면 그 이유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에 자유, 기쁨, 평안, 만족, 치유, 회복이 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리석음과 완악함과 불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갈급해하고 찾는 곳에 예수님은 함께할 것이고 성령의 역사 또한 함께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행에는 여러 준비가 필요합니다. 잘 챙겼다 싶었는데 두고 오는 곳이 꼭 있지요. 두고 온 곳이 중요한 것이면 여행 내내 불편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표적 요구를 거절하면서 급히 바다 건너편으로 갔는데 제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하필이면 제일 중요한 양식을 두고 왔군요. 챙겨온 것은 떡 한 개가 전부였다니요. 결정적 실수입니다. 이런 실수를 했을 때 보통의 책임자라면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사람들을 책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탓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 오히려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빠뜨리지 말고 잘 챙겨라 같은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이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예수님은 제자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은 사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런 건 문제가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것이니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누룩은 술이나 빵을 만들 때 발효시키고 빨리 부풀어 오르게 하는 데 사용되죠. 누룩은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긍정적인 의미인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확장으로도 사용되었고 부정적인 의미인 악한 행동과 성향으로도 사용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노력을 주의하라 하셨으니 그들의 악한 영향에 대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네.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노력은 외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식이란 겉만 꾸미는 것, 안으로 내용을 갖추지 못한 것, 본질을 상실한 것을 말합니다. 주의를 열심히 지키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우렁차게 찬송하고 손들고 기도하고 자주 금식하고 헌금도 많이 하면 훌륭한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헛수고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과 태도 없이 종교 형식을 수호하는 데만 열심인 신앙이 바리새인의 누룩이요 영향력인 것이군요. 사람만 의식하면 형식주의 신앙이 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헤롯은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아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던 왕으로 이런 왕을 분봉왕이라 부릅니다. 헤롯 가문의 수많은 헤롯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다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걷어들여 중간에서 가로챘고 뇌물을 즐겼습니다.
이들의 삶은 철저히 세속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삶이었군요.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욕심과 탐심으로 인한 물질주의적 삶을 경계하라 하신 것이네요.
물질은 필요하고 때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숭배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물질은 잘 모아 가치 있게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은 헌신해도 물질은 드릴 수 없다는 건 아직도 물질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신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 변했다면 그 돈을 사용하는 용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쓰던 돈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웨슬레의 말이 제 마음을 울리네요. 저의 지갑은 정말 회개한 사람의 지갑인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수군거리며 떡이 없음만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다섯 가지 질문을 격양된 어조로 속사포처럼 퍼부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에는 두 개의 방이 있는데 하나는 기억의 방이고 다른 하나는 망각의 방이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의 방에 집어넣고 또 잊어버리고 싶은 것은 망각의 방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기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들을 망각하기도 한다.
단순한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하고 싶은 것을 기억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선택적으로 잊어버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한 풍자군요.
맞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공급자이시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걸 잊어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대한 일을 직접 경험하고도 잊어버렸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정작 기억해야 할 것은 망각의 방으로 잊어버려도 되는 것은 기억의 방에 집어넣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무지로 죄는 아니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처음부터 새겨보게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 19절 21절입니다.
내가 떡 다섯 개를 어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뒀더냐? 가로대 12이니라.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조리를 거뒀더냐? 가로대 7이니라.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다시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 다섯 개를 가지고 5,000명에게 떼어줄 때 남은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는지, 또 일곱 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남은 것 몇 광주를 거두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의 일을 생각보다 잘 기억하고 있네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실적인 대답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떠올려 깨달으라고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으로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도 이 같은 모습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의 사실관계는 잘 알고 있지만 마음이 어두워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님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걸려있는 영적 질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제자들이 생각하고 깨닫는 것 사이에 이처럼 괴리감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런 괴리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신앙이 성숙해져 하나님 말씀의 의중을 잘 깨닫는 귀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주른 성도님들, 오병이어는 유대 땅에서 일어난 기적인 반면 칠병이어는 이방 땅 데가볼리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몰려온 갈급한 영혼들을 데리고 사흘간 부흥 집회를 여섰고 그들의 굶주림에 대해 먼저 긍휼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유대인들과 동일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민족을 동일하게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듯이 마음이 기울어질 때가 많은데 모두를 품는 넓은 큰 사랑이 되도록 구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에서 이미 겪어본 상황인데도 신앙적 반응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시기를 분별하며 예수님까지 자라가기를 애쓰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다시 돌아온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은 예수님께 적대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행한 것에 대해 이미 알고 있고 실제 보기도 했음에도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흠잡고 시험하려는 것일 뿐 실제로는 믿으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은 어리석고 완악할 뿐만 아니라 심판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시며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을 거라 하셨고, 이 문제는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 모두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주지 않으실 뿐 아니라 더 사역할 수 없으셔서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리석음과 완악함과 불신앙이 있다면 반드시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유대를 떠나 급히 이동하다가 제자들은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누룩은 순수함을 오염시키는 악한 행동과 성향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남에게 보이는 외식이었고 헤롯의 누룩은 탐심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수군거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이 있을 때 몇 광주리를 거뒀냐고 물었고, 제자들은 사실 관계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공급자임을 떠올리기를 바라셨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들이 날마다 많아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이방 땅 데가볼리에 몰려온 갈급한 영혼들을 데리고 사흘간 부흥 집회를 여셨고, 그들의 굶주림에 대해 먼저 긍휼을 보이시고 유대인들과 동일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을 알려주며,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차별 없이 동일하게 사랑하심을 가르치십시오. 유대 땅으로 돌아와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라는 바리새인들의 요청에 맞닥뜨렸는데,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않고 있음을 알려주며 그들의 완악한 불신앙의 모습으로 심판의 길을 가고 있음을 가르치십시오. 급히 이동하다가 떡 가져오기를 잊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음을 알려주며 누룩은 순수함을 오염시키는 악한 행동과 성향으로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헤롯의 탐심을 주의하는 말씀이며 외식과 탐심에 가득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함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